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가 소유한 땅 한 뼘도 없이 그 가나안 땅을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에 그의 삶에는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안전을 생각할 때에 항상 분주하게 그리고 또 근심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는 소유가 늘어나고 가족들이 늘어날수록 그에게는 무거운 짐들이 지워졌습니다. 그는 가정적으로도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 이방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의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자녀가 더디 태어날 때에 그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족의 많은 이 불행한 어려움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그는 빠르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태도를 깊이 살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단번에 의해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배워나가면서 그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영적인 도전,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대면하면서 비로소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체험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인생의 진리를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대면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왜 이렇게 삶이 어려운가 원망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기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자신의 삶에 더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가 뒤로 물러나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자신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발휘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순종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결코 아니라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였지만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이 탄생하였고 그의 가정에 존재하고 있는 불안한 요소를 다 제거하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현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믿음의 성장이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그만 공동체를 가지고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가나안에서 작은 무리를 이끌고 살았지만 거기에 이미 나라를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삶은 매우 독특하고 또 아브라함은 그들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고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삶이 너무 독특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의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말씀은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그가 신실했는가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 세상의 특별한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방문은 매우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누구이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대에 이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을 일반적으로 아비멜렉이라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어떤 왕이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2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쫓았던 그때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0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거주지를 옮깁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오랫동안 거하였던 곳은 어디인가 하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불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가 거기에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거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쪽 지방에 있는 이 그랄 지방에 거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그랄 땅에 들어갔을 때 그가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경고하셨고 그리고 사라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다면 이 아비멜렉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는데 그는 그랄 왕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20장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랄 왕, 그랄에 그할 때에 이 그랄 왕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그랄 땅에 그하기 위해서는 그랄 왕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그랄 왕에게 아내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이제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아야 될 시기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위태롭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랄 왕은 아브라함보다 더 강하였고 그 땅의 원주민이었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21장 22절에 와서는 그가 스스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맺자고 제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고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까? 22절은 아비멜렉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왔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경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변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뭔가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것이, 느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서 자신의 땅 인간에 와서 그하고자 할 때에 자신이 아브라함을 주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는데 이제는 자기 주위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그냥 무시하고 그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자신이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자신보다 동등하거나 더 강하다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와 자기의 아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빨리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는 것이 유익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아브라함이 이런 것들을 느끼고 동맹을 맺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몇 가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20장에서 그가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아내에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워 떨었고 아비멜렉에 속한 모든 백성들도 두려워 떨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급히 사라를 위로하고 사라의 명예를 위하여 1,000개와 많은 양과 소를 아브라함에게 예물로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이 아비멜렉의 집에 있었던 어려움, 이 아비멜렉의 가문에 있는 여자들이 해산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던 그 현상이 이 일을 계기로 자기에게 속한 그 여자들이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자신들에게 있었던 이 재앙이 어떻게 기인한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는지를 그들이 다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21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들어갔다 나온 지 1년이 지나서 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된 노인이고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이 100세나 된 노인, 90세 된 할머니가 마침내 그들의 자녀를 낳았다는 그와 같은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아이가 젖될 때가 되어서는 아브라함이 큰 연회를 베풀어서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큰 자취를 베풀었을 때에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방문했고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주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떻게 이와 같은 기이한 기적이 있었는지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 사건을 소상하게 알게 되었을 때에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에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적인 이런 일들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른 부족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는 심지어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평안을 제안하게 만든다라고 잠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이 사건은 정말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적적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보기에,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경험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꼭 어떤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과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많은 답답한 경우들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점점 성장해 나아가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령한 삶의 변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정말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반드시 그런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자꾸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그의 대적들조차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사람을 자기가 대적하게 된다면 자신의 삶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그런 각성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의 이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성취한다고 그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로 삼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에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국교회가 항상 성도들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1등해서 사람들에 앞서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 성도들의 그런 삶을 보고 배우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1등해야 되고 모든 것에 앞서야 된다. 이런 논리를 사람들에게 말했고 그것이 한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를 살펴보면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람들이 성공을 위하여 달려갔는데 정말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 여러분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 십수년을, 20년을 이런 가르침 속에서 한국교회가 지내오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변화가 되었습니까? 불행하게도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르침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조금 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하고 성공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풍요로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들이 마음으로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불행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어리석은 길들을 다시 쫓아갔고 그 결과는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요란스럽게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였고 아브라함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이 담대함과 관대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방문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결코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전에는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사람의 땅에 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조심해야 했고 자기의 아내를 보내야 할 만큼 그렇게 비굴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을 주었던 사람이지만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을 대면할 때에 절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서 자기의 삶을 간섭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대단히 견고해졌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는 사람으로 그가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마엘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생명을 위협할 때에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어 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그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를 지키겠고 그에게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근심하기를 그치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물 한 가죽 부대와 빵을 짊어지게 하고 집을 떠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매정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매정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그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이런 삶에서, 그의 삶에서 그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거의 극복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근심이나 걱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영적인 성숙함은 자신을 찾아온 아비멜렉을 만나는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온 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넉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비굴한 약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상대방의 악행을 항의하고 책망하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말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담대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담대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기의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지를 다니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그의 인간적인 성품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영적인 강건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인격과 삶을 견고해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동맹할 때에 그는 아비멜렉에게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동맹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소와 양을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는데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내놓고 자기가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고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동맹의 언약을 하면서 소와 양을 주고 따로 일곱 암양을 놓아서 우물을 판 증거로 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약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 이 언약을 통해서 그가 어떤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해석이 정당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비멜렉입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자신과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손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언약을 맺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조약에서 사실상 아브라함이 강자이고 그는 자신의 권리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약자인 왕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물을 수여하는 사람이 강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과 왕들에게 대해서 강자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약자로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강자의 입장에서 관대함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아비멜렉이 더 많은 양과 소와 그리고 또 백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입장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더 부자인가 더 강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실제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서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더 관대한 입장으로 호의를 베푸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 사람 앞에서 주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관대한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 자신을 숙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호의를 보여주는 그런 관대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그는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에셀 나무를 심었고 그것으로 증거를 삼았습니다. 이 동맹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기억할 만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셀 나무는 이 네게브 지역에 그냥 흔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입니다. 키가 작은 관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관목 하나를 심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33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심는 행위는 아비멜렉과의 이 서약이 맹세로 인준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그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를 그가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에 여러분 그는 이제 이 우물을 영원히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그랄 땅에서 아무도 그 우물이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도록 이 맹세로 언약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막에서 우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가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그의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삶에 깊이 관여해 주시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지를 깊이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언약한 것은 자신에게 영원한 안전이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인식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이 돌보시는 은혜는 영원할 것이라는 그의 믿음이 그 믿음의 고백이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증거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사람을 무서워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였을 때에 그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순종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